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방 종교에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는 벽돌로 짓고, 어떤 교회는 대리석으로 짓고, 어떤 교회는 현대식으로 짓고, 어떤 교회는 고전적인 스타일로 짓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아, 저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건물일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곳에 건물에 모이는 사람, 무리들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저 교회는 큰 교회다, 저 교회는 작은 교회다,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로 그렇게 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김홍전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때 김홍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거기에 설교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제가 그 말을 읽었을 때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김홍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계셨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면 이민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갈라져 나가서 어디서 설교자나 모시고 와가지고 이것을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교단이나 종파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신교를 진정한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뭐 성공회인지 순복음인지 교단에 관심이 많고 그 교단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속한 그 교단을 진정한 교회로 보고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목사, 목회자의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또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내가 가서 이 교회를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참된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와 유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것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그 희미하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명백하게 고백할 수 없는 아직 연약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자기에게로 모아서 그 무리를 교회로 세우고자 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어떤 종파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하게 장차 세워질 주님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뜻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교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중생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부르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알고 내 자신이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주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종교생활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심령이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그 사람들을 주님은 내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배척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부르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피심과 은혜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삼아주시는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실 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주님은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고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며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교황들이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이 잡히실 때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결코 베드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는 자신의 영원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의 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기꺼이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실행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영혼을 불러내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른 자는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로 인도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유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일반적인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를 따라서 죄악의 자신을 방임하고 죄를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음부의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탄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극심한 영적인 삶의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구원해서 떼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는 길에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는 안달이 나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을 부인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이 세상에 처음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 시험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면 그의 구원의 사역이 멈출 것이라고,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 얻은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셨고 계속적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가르침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갖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그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 속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단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들은 결코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여서 낙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시험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시험을 당하였고, 중세의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과 친척을 다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때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그의 핍박이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와 정권과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패망하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더 강해졌고 순결해졌고 영적인 풍성한 생명력을 소유하여서 어려울 때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위대한 국가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사라졌고, 애굽도 사라졌고, 사라센 제국도 사라졌고, 몽고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교회 건물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사라지고 한 시대의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왜 사라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때에 그곳에 있는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른 한 곳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를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다고 이곳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교회라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질 때에 이곳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감옥에서 불 속에서 그렇게 핍박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그의 손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참된 교회의 지체인지 알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교회 밖에 있지 말고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안락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과 선행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영적인 고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움츠러들지 말고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